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예하집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는 좀 막 살아보자, 방탕하게 살기로 생각을 하고 술에 취해서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래요. 이 중에 한 명의 청년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로교 목사님의 9남매 중에서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가던 중에 이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는 게시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을 설교 제목이 써 있었다 그래요. 이게 설교 제목이 또 하필이면 또 이런 제목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금 죄지로 가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마 그 중에 목사님 아들은 아마 자라가면서 평생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도 아마 암송도 하고 많이 그랬을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청년이 이 마음에 죄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함께 가던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그냥 교회 가자.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야, 교회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야,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나뉘어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얘기는 30년 뒤에 이분이 누가 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스테판 그로버 클리브랜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그날의 선택을 가슴을 주시고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 사람은 복이 없다, 이 사람은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 복된 모습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선택이 있었어요. 그 어떤 선택과 결단이 사실은 30년 뒤에 오늘의 결과를 또 10년 뒤, 20년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의 이 모습은 지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내가 10년 전, 20년 전 어떤 선택이 있었어요. 그 선택과 또 그 결단에 의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올 한 해에 이게 복이 될 수 있고 또 1년 뒤에 돌아봤는데 지금의 이 선택과 이 결정이 전혀 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눈 말씀 주제였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첫 번째 주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델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모델로 삼는 것들이 있고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희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악인들이나 죄인들, 오만한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같은 부류의 색깔이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종류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부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세부생활 처음에 정착할 때 정착을 잘해야 돼요. 사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왜냐면 이게 세부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 세부에서 사업자라는 사람 누군가? 세부에서 오래 산 사람 누군가? 뭐 이런 사람 막 찾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얼핏 만나가지고 아, 이 사람 사업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막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듣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이 영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사람 잘못 만났다가 괜히 세부 생활이 다 지긋지긋해가지고 도대체 상처만 남고 그래서 이 세부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부 생활 처음에 이민 생활은 다 그래요.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역사가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항에 누가 나오냐, 누가 나를 픽업 나오냐. 왜냐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은데 또 안 좋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이 사람을 자기의 어떤 돈벌이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나중에. 사실은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민 우리 그 교민들이 사는 곳에는 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부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모델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 모델을 잘못 잡고 그 사람만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면은 그래. 제가 보면은 왜 저 사람이랑 자꾸 어울릴까? 저 사람이랑 자꾸 어울려서 득될 게 많지 않을 텐데. 계속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그 사람 생각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세부 생활에 그런 가치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사람이랑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이 세부 생활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힘들어질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시편 1편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답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승리의 모델을 찾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아 저분은 세부의 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기업인들도 있을 수 있고 교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는 거는 괜찮을 겁니다. 아, 그 저분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또 저분처럼 좋은 마음 가지고 살고 또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뭐 너무 좋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항상 처음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이런 게 좋아요. 그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랑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세부에 와서 정착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세부에서 이제 정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것저것 정보도 알려드리고 뭐뭐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 저런 거 좀 준비를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어도 물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답장을 좀 길게 또 해드렸어요. 저는 그분에게 뭐 다른 마음이 없잖아요. 그분이 이곳에 잘 정착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분이 잘 되면 저도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면요 그분은 세부 정착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은 돈 까먹는 일 많습니다. 돈 까먹을 일이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 분 됐어요. 그래서 이래서 돈 까먹었다 저래서 돈 까먹었다 이래서 이용당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건 뭐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견뎌내는 자가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견뎌내는 자가 복을 받는다. 믿음은 인내와 같다. 믿음이 뭐다? 사실 믿음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인내라는 말이에요. 인내라는 말. 농부가 오늘 씨를 뿌렸어요. 내일 싹이 나지 않는다고, 일주일 뒤에 보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왜 열매도 안 맺는다고 땅을 갈아엎는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 농부는 평생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할 겁니다. 농부에게는 자신이 심은 이 씨가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돼서 그런 결실이 돼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사실은 농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는 농부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절과 연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의 원리를 찾고 그 말씀이 순종하고 따르는 이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일단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왜 마르지 않느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보통의 나무들은 잎이 마르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강이 마르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질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재정적인 것이 어려워지잖아요. 그 이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재정이요? 왜냐면 뿌리가 나는 돈으로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뭐든지 다 되려고 그러고, 물질의 뿌리를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돈이, 순간적으로 이 돈이 자꾸 쪼달리기 시작하거나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뿌리를, 물질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물질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 물질이 뭐 돈이야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또 없으면 좀 쪼달리지만 어려운 대로 사는 거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런 위기가 와도 이상하게 잘 견뎌내더라고요. 근데 이 물질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 자체가 거기에 있고 모든 걸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좀 어려워지면 같이 힘들어져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이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아, 내가 뭐가라도 된 것처럼 막 큰소리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만 바뀌면 불안해지는 거야. 환경이 좋을 때는 뭐 헤헤 호호거리면서 잘 지내. 그런데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갑자기 이 사람도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세월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 뿌리 한번 더 보세요. 환경이 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요? 돈이 좀 떨어져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힘을 인정해 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격려가 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인정에 치우쳐 살게 되면 여러분 평생 동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않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생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정받으려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늘 기준을 거기에 그 사람에게 자꾸 맞추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 거예요. 조금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 저 사람 눈빛이 좀 이상해.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말투가 나한테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말투가 그럴,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눈빛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말투가 원래 그렇게 딱딱해요. 그거에 너무 여러분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불완전한 사람, 즉 불완전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완전한데 내가 그 불완전한 기준에다가 나를 맞춰요. 그럼 이 불완전한 기준 때문에 나도 역시 불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준에 맞추면 나 역시도 잘못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준을 맞추세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세요. 다른 데 뿌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세요. 사람들은 나의 외모와 능력과 체력을 기준으로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믿고 가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개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고양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은 나를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기준 매지. 그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기준 자체가 불완전한데 왜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를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신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두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 안 좋을지라도 그 사람은 늘 푸르러요. 그 사람은 늘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보면 즐거운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 사람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결국 견뎌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부 땅에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들과 사람들의 시선들과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분명 다 포기하고 싶을 만한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과 다른 환경 속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입에서는 와, 필리핀 사람들 왜 이래? 필리핀은 왜 이래? 저희 집도 지금 인터넷이 며칠째 안 되고 있는데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왜 필리핀은 이래?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언어가 다르고 한국 교육 시스템과 다른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손해만 보고 돈만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죠.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 기억나세요? 이거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최후의 만찬. 얘가 그래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아, 최후의 만찬은 잘했어. 비슷해, 비슷해.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그래도 이걸 안다는 게 어디예요? 이 친구가 이 초등학생이 이걸 안다는 게 이 설교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애들이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 오늘 하나 배우는 거야. 이제 미켈란젤로하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예술가인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혹시 기억나세요? 미켈란젤로 뭐 생각나요? 천지창조 이거 손가락 크, 이거 있죠? 천지창조 천지창조라는 이 벽화 있죠? 천장 화자요. 그거 남겼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잤어요? 나오는데 미술 시간에 다비드상 했잖아요. 다비드상, 데이빗상, 그 나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각상, 다비드상. 다비드상, 이 몸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거를, 이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이 대표적인 게 두 개,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두 가지죠. 그런데 이 천재라고 할 만한 이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켈란젤로의 이 다비드상이 얼마에 걸쳐서 시간이 얼마나 그 깎아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년 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3년 내내 딴 건 못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 깎고 다듬고 갈고 그러면서 그 다비드상을 3년 동안 만든 거예요. 다윗상을 3년 동안 만든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같은 일 딱 한 가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걸 참기 힘들게 그 얼마나 참기 힘들겠습니까? 3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조금 변한 것 같고 조금 변한 거. 근데 3년 내내 그 일만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중학교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한국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있잖아요. 1, 2, 3학년 동안 여러분 딴 건 안 하고 맨날 그냥 밥 먹고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게 미켈란젤로였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왜 천재가 됐냐면 왜 천재란 소리를 듣냐면 3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또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인 천지창조는 천정에다 해야 되잖아요. 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천정화는요 천지창조는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천지창조는 4년 걸렸어요. 그림 그리는 게 뭘 오래 걸리나 했겠지만 4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허리가 꺾이는 듯한 이 고통 속에서 4년을 걸려서 만들었던 게 이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천정화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라는 소리를 듣지만 천재이기 전에 인내라는 것에서 먼저 승리한 거예요. 견뎌내는 것을 먼저 익힌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천재란 소리를 듣는 거지 이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천재란 소리를 듣게 된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나의 계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부 땅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포기할 만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중간에 하다가 다비드상 크 해서 만들다가 허벅지까지만 만들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길이 남을 작품이 되겠어요? 배꼽까지만 완성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가슴까지만 완성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미완성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부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의 전성기는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주일날 말씀드린 게 아니었구나. 주일날 어떤 분 성도님이 오셨는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거든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참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 세부 땅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개척기 때 목사님이 떠나실 줄 알았다고. 근데 목사님 아직까지 버티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부 땅에서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죠? 공부하면서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견뎌내는 자가 올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19년 한 해 버티면 돼요. 한 해 잘 견뎌내세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짧게 이 부분은 나눌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올 한 해를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물질도 써가면서 최선을 다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기준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 자신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낄 때가 절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청년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너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거냐? 누구께 되겠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도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자 그는 전쟁터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서 그의 왕가는 그렇게 몰락해 버렸어요.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렸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사 왕은 제국이라는 그런 역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제국, 커다란 제국 있죠.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커다란 제국을 만든 최초의 황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어느 날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돼서 짐승처럼 들판을 막 뛰어다녔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때 이스라엘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헤롯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전성기예요. 정말 헤롯 왕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핍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가 대단했던 이 사람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탁 치시니까요 하루아침에 병들어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번 주간에 뭐 신방도 다녀야 되는데 신방도 많이 못 다니고 또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좀 끙끙 앓으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는데 아무리 젊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잘 것 없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는 뉴스들이 뭐예요? 한때 잘 나갔던 유명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감옥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가장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유력한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성공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나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자다.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증거가 있게 해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세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견뎌내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렴.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복 있는 자의 삶은 다른 걸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말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매뉴얼은 없어요. 그 매뉴얼 따라가세요. 두 번째, 견뎌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뿌리를, 말씀에 뿌리를 확 내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견뎌내세요. 견뎌내면 그러다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하다 해보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사람이 인정 못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을 너무 낮은데 불완전한 것을 두지 마시고 기준을 높은데 두세요. 오늘 같이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안개가 탁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인데 1m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1m는 좀 과장이네. 한 진짜 10m 앞이, 운전해서 20분, 30분 운전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10m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뭐가 나올까봐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될지, 과연 내가 다음 달까지 견딜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짙은 안개가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이 찬양 가사 속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리.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2019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